빌립보서 58번 메시지. 염려함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세 번째.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단어에 첨가할 때 쓰이는 것으로서 광대한 또는 충만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사용된 충만한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 즉 합리적인, 사려 깊은, 알맞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광대하게 합리적인 또는 충만히 합리적인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 헬라어 단어의 분석과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분의 행동들과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에 근거하여 우리는 적절한 관용을 가지려면 또한 많은 다른 미덕들을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입니다. 많은 인간의 미덕들 중에서 바울은 4장 5절에서 관용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특이한 미덕은 빌립보서 3장과 4장에 있는 다른 중요한 것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과 또한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에 관계됩니다. 더욱이 관용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3장 15절과 16절에서 언급된 것에 따라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알맞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참된 이해를 요구합니다. 가령 두 학생이 수학 문제에 대하여 따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그들의 논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수학을 잘 모른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이해력은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지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의 관용의 필요. 우리의 가정생활에는 관용에 대한 커다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생활은 관용의 산물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 또는 자녀들을 향하여 관용을 보인다면 그들은 뛰어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관용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다룸에 있어서 부모들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엄격함과 지나친 관대함은 모두 자녀들에게 손상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합당하게 돌보는 길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길은 관용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졌다 합시다. 그는 아이를 성급하게 꾸짖거나 화를 내며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다룸으로 그들을 격노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 대해 화가 나면 당신은 먼저 주님께 당신의 화를 없이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일단 당신의 화가 주님에 의하여 처리되면 당신은 자녀가 왜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기 위해 당신의 이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아이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그가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면에서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주의가 그에게 잘못을 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를 너무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은 먼저 자신을 나무라야 하며 그 다음에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이 모든 것이 관용을 행사하는 데 포함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함이 있어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교정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은 그에게 말할 합당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다른 자녀들 앞에서 또는 심지어 어머니 앞에서 꾸중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징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지. 만일 우리에게 관용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관용을 보이려면 우리에게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징계하고 있을 때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그의 자녀 중 하나를 막 꾸짖으려 한다 합시다. 그는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몇 분을 기다리는 것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천연적인 성향은 성급함으로 자녀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급함은 손상을 줍니다. 성급함은 또한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기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내에게 말해야겠다고 느낀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참으로 관용한다면 그는 말하기 합당한 때, 즉 대화가 건설적일 수 있을 때를 위하여 기다릴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아내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녀의 느낌을 표현할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남편에 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내하고 관용하기란 우리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으로서 관용은 이해와 지혜와 인내를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긍휼과 친절과 사랑과 동정을 포함합니다. 미덕의 항목은 거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려 깊음을 포함합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관용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결혼 생활과 뛰어난 가정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필요함.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관용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만일 장로들이 적절한 관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지방 안에 있는 교회는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교회는 세 사람이며 여러 국적들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로 구성되었음을 압니다. 많은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관용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에게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특별한 성격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장로들에게 이해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들은 관용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손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건축을 위해 장로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은 관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함. 교회 안에서 관용은 장로들에게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봉사를 위하여 여러 봉사 그룹에 함께 모일 때 관용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일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관용.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커다란 관용을 베푸셨음을 계시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은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관용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3장을 관용에 대한 관점에서 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셨는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해를 사용하셨으며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는 또한 타락한 사람을 다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관용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용과 아울러 그분은 이해와 지혜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생명의 풍성한 공급도 하나님의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심과 그분의 공급을 허락하심이 없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어떤 과제를 하라고 명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관용은 언제나 필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포함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다루셨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아담을 다루시고 다른 방법으로 아벨을 다루시며 또 다른 방법으로 가인을 다루십니다. 어떤 성경학도들은 성경에는 여러 시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들은 사실상 관용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그분의 관용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관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에게 오실 것인데 이는 그분이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이에게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관용을 베푸심을 계시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타락한 사람을 다루셨다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관용을 알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관용에 대한 하나의 예와 본으로 세우시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분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알맞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심으로 그분의 관용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합당한 숙고하심이 없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종종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기 전에 긴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관용하시고 이해와 지혜와 인내와 사려 깊으심과 동정과 긍휼과 친절과 사랑과 생명 공급이 충만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루심에 있어서 얼마나 관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정에 대하여 읽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관용하셨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관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관용이 충만하신 지혜로우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관용의 책. 온 성경은 신성한 관용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경이 관용의 책이며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 자신이 관용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나에게 관용을 정의하라면 나는 먼저 관용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 우리가 앞에 메시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관용이십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께서 관용의 생명을 사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유다와 베드로를 다루심에 있어서 관용하셨습니다. 그분은 12살 때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매 경우마다 주님은 이해와 지혜와 인내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친절하셨으며 베드로에게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관용에 대한 뛰어난 예는 마태복음 17장 24절과 25절에서 발견됩니다. 성전세를 위하여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는 즉시 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관용이 충만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지불할 수단을 제공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관용을 행사하심으로 주 예수께서는 또한 그에게 관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입에 한 세기를 문 고개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관용하게 될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베푸신 주님의 관용을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성급하게 행동하는 대신에 주님은 고의적으로 지연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연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주님은 많은 이해와 지혜와 사려깊음과 긍휼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나사로의 부활에서 나타난 큰 생명 공급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용. 바울의 생애 또한 관용에 대한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사장에 따르면 그는 공급이 부족해서 곤란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가장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주님의 주권에 따라 빌립보인들이 바울과 그의 필요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꽃핌이니 너희가 또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난의 겨울을 통과했으며 그에 관한 빌립보인들의 관심이 다시 꽃피는 봄이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투옥의 고통과 핍박과 공격과 무관심과 공급의 결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관용을 행사했으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하기 전에 자신이 관용을 행사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의 관용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해와 지혜와 사려 깊음과 동정과 긍휼과 친절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의 공급이 충만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3장 17절부터 21절이 하나의 분리된 부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4장 1절이 3장 16절의 연속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규칙에 따라 행하라고 권면한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권합니다. 4장 뒷부분에서 그는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관용을 성도들에게 알게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으므로 만족했습니다. 성장의 필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나 영적인 생명에서나 모두 성장이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는 더욱더 관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생명의 성장을 요구하며 성숙을 요구합니다.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자란 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생각을 갖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는 관용으로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3장과 4장에 있는 이러한 구절들을 합쳐본다면 우리는 관용이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이 우리의 관용을 알리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는 이가 많은 관용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믿는 이에게 관용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는 먼저 관용해야 하며 그로써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관용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관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자녀들이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그는 스스로 그의 자녀들이 따르기 위한 관용의 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관용을 갖는 데에는 성숙이 요구됩니다. 관용의 규칙에 의해 행함. 3장 16절에서 바울은 오직 이것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에 의해 행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규칙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규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관용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곧 관용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비결. 4장 5절에서 관용에 대하여 말한 후에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관용하기 위해 만족하고 흡족해야 함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체험에서 나는 내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마다 관용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고 흡족할 때는 관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쁠 때 그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기쁘지 않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그는 쉽게 화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족한 사람은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화내게 되기란 어렵습니다. 부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고 기쁠 때 어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관용이 충만한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루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만스럽고 기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관용이 부족한 방법으로 그를 달리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쁘고 만족했으며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관용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만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필요를 관심하든지 안 하든지 만족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만족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용이 생명의 성숙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흡족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매우 작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성숙함을 인해 우리는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주님의 생명의 만족을 누립니다. 만족과 흡족함을 알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성숙하고 만족하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관용을 행사하기가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떤 아버지가 성숙하고 만족하면 할수록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관용을 행사하기가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성숙하시고 가장 만족하시며 극도로 흡족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의 관용을 완전히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 예수님 또한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만족과 생명의 흡족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디에 계신지 관용으로 충만하셨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의 관용을 행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염려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관용으로 충만할 때 염려로부터 해방됨을 볼 것입니다.